예, 판관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판관기의 시작의 배경이 되는 기원전 13세기 후반, 기원전 1250년경 정도에 그 중동지방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패권을 다투던 제국들이 아시리아, 히타이트, 이집트 이런 제국들이 있었는데 점차 그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세가 요동치던 시기였죠. 한 나라가 확 잡고 있던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착취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과 유목민들이 이 산악지방으로 피신해서 이 가나안 도시국과 왕들의 억압과 착취에서 맞서 싸우고 또 자기 자신들을 조직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집트에서 탈출한 집단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자 그 혁명운동에 뭐 불을 지른 꼴이 된 것이죠. 좀 사회적으로 설명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은 야훼 하느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레위인들의 영도를 받아서 레위인들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집트 파라오 체제에서 도망친 집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동쪽 사막을 통과해 도착한 그 집단이 이제 혁명운동을 다지고 도시국과 왕들의 맞선 투쟁을 이끌고 가나안 영토를 점차 점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중심적인 역할을 한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족들이 서로 맺어지게 되죠. 열두 지파라는 존재들이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족 동맹은, 열두 지파 체제는 중앙 집권적인 지배 체제가 아니라 모든 부족이 모든 결정에 참여하는 체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서도 더 평등한 체제, 그래서 점령한 땅도 여호수아가 다 가진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공평하게 나누려고 했고, 곡식도 자율적으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이라는 그 무게에서는 조금은 더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앞서 보았던 여호수아기에 이렇게 조금씩 언급이 되고 있었죠. 그 와중에 이제 해안 백성이 그 땅의 해안가로 몰려왔고, 그들 가운데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의 팔레스타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때는 이 사람들이 히브리 백성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철기 문화를 그들이 먼저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나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이 필리스테인들의 이야기가 판관기에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삼손이 싸웠던 그 이방민족 중심이 바로 이 필리스티아인들이었죠. 이 존재가 이제 이 열두 지파체제, 부족 동맹을 와해시키고 이스라엘 안에 왕정 국가를 생겨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더 강력한 군대를 원하게 되었고 열두 부족이 왕을 원하게 되죠. 그래서 판관기의 핵심은 그 같은 시기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이야기의 묶음책입니다. 그래서 부족들의 해방투쟁을 이끄시는 주 하느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백성들과 그 가운데서도 특히 가난한 농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 가난 왕들의 신인 이 바알을 섬기는 이 미신 사이를 오가는 역사의 방황을 이제 판관기가 적어주고 있죠. 이 판관기가 형성된 과정은 뭐 구약 성서의 어느 책이나 대충 다 그렇듯 언제나 복잡합니다. 우리는 그 판관기 형성 과정을 적어도 세 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단계, 뭐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고 판관기만의 또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요. 보면 구분의 기준점은 뭐 어느 책이 그러하듯 바빌론 귀향설입니다. 그러면 왜 이 귀향설이 이전에는 편집을 안 했을까요? 왜 귀향설이 때가 되어서야 이 구약성, 우리가 지금 부르는 구약성경이라는 책들을 그때서 이제 서둘러서 편집을 했을까요? 그 바쁠 때, 그 힘들 때, 그 여건도 안 될 때. 왜냐하면 귀향설 이전에는 종교의 중심은 성전과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부수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귀향사리를 가게 되면서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를 바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내놓고 불을 피우고 막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할 수가 없죠. 그 기양사를 간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민족의 정체성과 종교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경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은 소그룹으로 모여서라도 작은 집에 모여서라도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작은 집에 모여서 막 장작을 지켜가지고 막 소를 갖다가 바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배사리 중에 본격적인 편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지금의 모양고를 바벨론 유배 때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편집은 귀향사리 이전 단계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런 저런 부족의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전승들이 살아있었던 것이죠. 아직 책의 꼴을 갖추기보단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이야기, 저 지역에서는 저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제 구두로 넘어올 수도 있고 또 양피지 이렇게 종이에 쓰여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었죠. 이 전승들은 처음에는 이제 구전으로도 전해지다가 나중에 기록되기도 하고 이런 산만한 형태의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의 자료는 신명기 신학의 편집이나 사재기의 정치적인 편집과는 아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기 전에 원자료들인 거죠. 둘째 단계는 이제 귀향사리 시기의 편집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신명기계 역사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계 학자들이 바벨론 유배 사이 유배 때 본격적으로 역사서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자. 신명기라는 신학 안에서 이 신명기계 역사가가 판관기의 대부분을 처음으로 책임지고 편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셋째 단계는 귀향사리를 다녀온 다음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유다교 공동체의 재조직화를 염두에 두고 썼을 겁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의 민족으로서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길. 세 번째 단계는 사재기에 의한 편집이라고 봅니다. 이 신명기에 의한 편집과 사재기에 의한 편집은 같으면서도 많이 다른데요. 신명기적 색채를 존중합니다. 야훼 신앙과 상선벌학의 신학을 존중합니다만 왕정 중심의 신정국가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이 신명기적인 편집과는 또 거리가 많습니다. 이 사재기 편집과 신명기 편집의 공통점은 성전 제사를 중시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둘 다 신명기 신앙을 강조하지만 신명기계보다 사재계가 상선벌학의 신명기 신학을 훨씬 강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합니다. 또 천천히 또 좀 풀어갈 겁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사재계는 신명기 신학을 하나의 신학이 아니라 오롯한 통치의 수단으로 더욱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기계적인 이제서 왕의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상을 받고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통치 이념으로 재조직화시키죠. 그래서 신명기 신학과 사재기 신학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신학자들의 편집은 제2의 중앙화를 강조를 합니다만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를 강조를 하면서도 그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산당 중심 종교에 대한 여지를 두면서 주변 레위인들의 삶의 기반을 존중하는 반면에 사재기는 성전 제사, 예루살렘 제사 이외 어떤 제사도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중앙 집권적인 모습을 보이죠. 지금 이제 우리로 친다면 신명기계의 편집은 주교자 성당에서의 미사도 가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본당들의 미사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디트로이트 성당의 미사도 인정을 반면에 사재계의 이 신학은 주교자 성당에서 미사만 인정을 하고 다른 본당에서 미사는 드리지 못한다. 너희들이 기도는 할 수 있어도 미사는 주교자 본당에 와서만 미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뭐가 더 중심적인지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잘 와닿으시겠죠. 그래서 판관기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의 내용과 다른 신학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신학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할 것 없는 신관이 판관기의 신관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아주 혼란스러운 신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판관들은 이 지방의 영웅들로서 그 각 지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각 지파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인물들로서 그들의 행동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집트 탈출 사건과 시나이 계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걸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여호수아기 때 이 책의 분위기와 판관기의 책의 분위기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 시나이 계약에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했던 그 분위기가 판관기에서는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거의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의 문헌과 충돌합니다. 판관기 이야기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들과 충돌하는데 그래서 이 판관기의 주요 부분은 이런 신명기의 신학의 어떤 자료들보다 훨씬 앞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신명기 편집에서 사용된 자료들보다 판관기에서 쓰인 이 자료가 훨씬 더 이전 것들이 이 판관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관들의 행적을 전하는 이 판관기의 본론 부분 3장에서 16장의 이야기들은 오래된 부족 전승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색채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그 오래된 부족 전승들의 이야기가 판관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명기계 신학, 산성보락의 신학이 판관기에서는 많이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이와 상충하는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신명기의 신학과 상관없는 그런 분위기, 판관들이라고는 하는데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삼손 이야기를 보시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손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게 신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필리스타인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도 그 경기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기둥으로 뽑아서 죽일 때도 그냥 복수의 눈이 멀어 보이지 뭐 이게 굳이 이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기 힘든 요소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신학과 판관기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왜 유독 판관기는 이런 모습을 띄고 있는가? 왜 편집자들은 판관기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판관기에다가 신명기적인 색채, 삼선보락의 색채를 다른 역사서들처럼 뭐 여호수아기나 아니면 사무엘기나 열왕기처럼 신명기적인 색채를 충분히 입힐 수 있었는데 그 책을 입히지 않고 이렇게 야생적인 모습으로 그냥 두었을까요? 판관기에서는 이게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편집자들의 의도가 여기 숨어 있는데 판관기에서 백성들은 하느님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신학 사상이랄 것도 없고 사실 그들 멋대로 살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하느님 신앙을 따른다는데 그 신앙을 따르는 모습이 훨씬 더 좋은 의미라면 대단히 역동적이고 대단히 자유롭습니다.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 판관기는 무슨 말이냐면 판관기를 야생의 상태를 둠으로써 원 이야기의 상태를 그렇게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써 그 판관기의 시기를 비하하는 지극한 의도를 사적의 편집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판관기는 사적의 편집자들이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명기적인 신학적인 색채를 입히지 않고 판관기를 원전승의 상태로 그들이 둠으로써 이 판관기를 혼란의 상태, 하느님이 없던 제멋대로의 상태, 야만의 상태로 이 사재기 편집자들이 판관기를 그리고 있죠. 왜 그랬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